감사합니다. 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 우리 예레미야 말씀 봅니다. 예레미야 13장 15절로 17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레미야 우리 13장 15절로 17절까지 우리 석절 말씀 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고요, 우리 17절 마지막 절 한 절 합독합니다. 15절입니다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17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 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우리 말씀에 잠깐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며 오늘 예배케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예배의 시간 되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마음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 나눕니다. 부족한 자를 통해 하나님 말씀 전해질지라도 주님의 온전한 뜻들 저들 가운데에 잘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의 공동체 위에 주의 은혜가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오늘 보면 15절 말씀 보시면은요, 하나님 일이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 1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너희는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교만하지 말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음이라. 아멘. 여러분 여기 처음에 보시면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들을지어다,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두 번에 걸쳐 이스라엘에게 당신의 말 듣기를 그렇게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두 번이나 연이어 말씀하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매우 중요한 말이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러한 중요한 요청,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요청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에게 교만하지 말라, 그리 요청하십니다. 사실 꼭 예레미야서 이 말씀이 아니더라도요, 하나님은 다른 말씀에서도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매우 강조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왜 그렇다면 교만하지 말라 그리 말씀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 것을 강조하신 이유, 그것은 아마도 교만이 갖고 있는 특성 때문일 것입니다. 사람이 제일 쉽게 짓는 죄가 교만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쉽게 교만해집니다. 아주 쉽게 교만해집니다. 순간적 방심, 조금의 이유로도 사람은 교만해집니다. 여러분 기독일보라고 하는 신문에 교만 어떻게 다스릴까라고 하는 기사에서 기독교 윤리학자였던 라인홀드 니버라는 사람이 구분한 인간에게 있는 네 가지 교만에 대한 그 글을 읽어보게 되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인간에게 있는 첫 번째 대표적인 교만, 바로 지적 교만이었습니다. 배운 사람은 배운 것 때문에 교만해질 수 있다 그는 말하고요, 모르면 모르기 때문에 겸손할 수 있다 말합니다. 그런데 배우면 알게 되어지고,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아는 것을 참고 가만히 있기가 어려워지면 지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 그는 말합니다. 두 번째 그가 말하고 있는 교만, 영적인 교만입니다. 비슷합니다. 영적인 성장을 조금 경험한 사람이요, 그렇지 못한 사람을 대상으로 교만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영적으로 온전히 성장하면은요, 겸손이 일어나지 교만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영적인 습관을 통해서 겸손 대신에 영적인 교만으로 잘못 나타날 수도 있다 하는 그러의 말입니다. 니버가 말한 세 번째 교만은요, 바로 권력의 교만입니다. 권력을 소유한 사람은 일반적인 사람에 비해서 쉽게 교만에 빠지게 쉽다, 그 위험성이 있다라고 그는 말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도덕적인 교만. 자기가 도덕적으로 비교적 깨끗하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은 또 상대적으로 이러한 도덕적 교만에 빠지기 매우 쉽다라고 그는 강조해서 말합니다. 신약성경에 등장하고 있는 바리새인들 또 서기관들이 그런 류의 사람이겠구나, 그리 말씀 준비하며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2번은요, 집단적 교만에 대해서도 언급했다라고 합니다. 비록 인간이 빠질 수 있는 어떤 다섯 번째 교만으로 그렇게 구분해 놓지는 않았지만, 그가 말하기를 어떠한 집단에 속해져 있는 것만으로도 교만에 빠지기 쉽다, 그가 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특별히 이 부분 읽으면서요, 저는 집단적 교만에 대해 제가 직접 깨달은 경험이 있었습니다. 저희 가정이 필리핀에 있었을 때, 여러분 사실 필리핀은 아무래도 사회적인 제도나 여러 가지 상황들이 그리 좋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게는 필리핀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좀 발전시키고 개선하려고 하는 의욕 자체가, 좀 노력 자체가 좀 보이지 않는다, 제가 그리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겉으로는 말하지는 아니했지만요, 속으로는 이러니 이 나라가 발전이 없지라고 그렇게 숱하게 좀 생각했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제가 제 개인적으로 그들보다 잘난 것 없고요, 더 나은 것 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내 나라가 다른 나라와 민족보다 잘 살고 있다라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내게 또 주신, 우리 민족과 나라에게 주신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감사해야 할 그러한 제목입니다. 그런데 무의식 중에 내 나라 내 민족 때문에 스스로 내 어깨가 으쓱해지고 내 목이 고다지고 어깨가 올라가는 것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생각한 것은, 아, 조금이라도 내 마음에 틈이 있으면 교만은 이렇게도 스며들어올 수 있겠구나, 그때 그리 크게 느낀 적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정말로 물 흐르듯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스며들어옵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교만하기 쉽기 때문에 성경은 또 주님은 교만에 대해 그리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것입니다. 성경이 교만에 대해 강하게 또 여러분 경고하고 있는 또 다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교만은 자기 죄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부정하는 죄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다. 세상에 교만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런데요, 잘 돌아보면 세상에 자기가 교만하다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은 절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난 교만하지 않아, 그리 말할 뿐입니다. 자기 죄를 가장 강하게 부정하고 부인하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교만은 주님이 가장 좋아하시는 겸손으로부터 제일 멀리 있는 죄라 또 그리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토마스 아캠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고 하는 그 유명한 책에서 토마스 아캠퍼스는 자기의 겸손을 고백하기 전에는 영적 생활에 커다란 진보를 가져올 수 없다, 그는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영적 겸손을 통한 영적인 그 성장을 가장 직접적으로 막는 죄가 바로 교만입니다. 이런 이유들로 우리 하나님은 교만을 정말로 싫어하시고요, 교만에 대해 그렇게 많이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 교만했습니다. 그리고 교만해서 절대로 돌이키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신 이스라엘 아니었습니까? 그런데 도대체 왜 이스라엘은 무엇에 그리 교만했을까요? 그리고 교만한 이스라엘을 보며 우리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과 또 어떠한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가 좀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 여러분 이러한 것들 함께 생각해 보며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교만으로부터 아주 멀리 떨어질 수 있는 우리 되어질 수 있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교만에 대한 첫 번째 이해는 교만은 하나님 없는 삶을 추구합니다. 오늘 보면 16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기를 원합니다. 우리 16절 말씀 읽습니다. 시작. 그가 어둠을 일으키시기 전 너희 발이 어두운 산에 거치기 전 너희 바라는 빛이 사망의 그늘로 변하여 침침한 어둠이 되게 하시기 전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우리 하나님이요 교만 싫어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징계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좀 다시 한번 26절 들여다보십시다. 교만하지 말라고 그렇게 경고하신 하나님께서 교만 때문에 찾아오게 될 일련의 징계들이 너희 가운데에 오기 전에 무엇하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속히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만에 대해 돌이키라고 하는 명령 내리셨습니다. 그런데 교만에서 돌이키는 것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은 무슨 관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두 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하려면 교만의 진정한 의미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흔히 교만을 자기 자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 완전히 틀린 말은 아닙니다. 먼저 구약 성경을 보면은요 히브리어로 까, 가바, 룸과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러한 단어들이 우리말로는 이제 교만이라고 그렇게 번역되어졌는데 그 뜻이 우쭐대다 혹은 자기를 높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신약 성경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자랑, 뭐 거만을 뜻하는 그러한 헬라어 단어들이 한국어 성경에서는 이제 교만으로 그렇게 번역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교만은 일반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부족한 자신에 대해서는 모른 채 스스로 여러분 스스로 매우 높여 자기를 대단한 존재로 여긴다라고 하는 의미로 우리가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여기에서 자기 높임이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하는 뭐 자기 존중 정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친 도가 넘어선 자기 사랑 그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 살펴본다면 우리가 의례 것 알고 있는 교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 여기에서 우리는 좀 더 깊은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만은요 부정적 자기의 강한 정도만을 뜻하는 그러한 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우선 교만을 잘 생각해보면 교만은 내게 누구도 필요치 않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죄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어디까지 발전되게 되는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부정하게 만듭니다. 궁극적으로 교만이 추구하는 죄는 하나님 없는 삶, 나 혼자 살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하게 만드는 삶입니다. 이것이 교만이 불러오는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자기 외에 모든 것들을 무시하고 거절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교만은 여러분 사실 자기 자신을 섬기는 본질적인 자기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나만 섬기는 것입니다. 나만 믿는 것입니다. 교만하면 하나님 있습니다. 교만하면 하나님의 자리 지워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도 신명기 8장 14절 초반에서 이렇게까지 걱정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신명기 8장 14절입니다. 시작. 내 마음이 교만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하노라. 아멘. 여러분, 결국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만 집중하게 만듦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리를 지워버리고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0편 4절 말씀 보시면 교만한 자가 이렇게 말한다라고 기록합니다. 악인은 그의 교만한 얼굴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를 감찰하지 아니하신다 하며 그의 모든 사상에 하나님이 없다 하나이다 라고 말한다고 성경은 그리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단순히 자기 자랑, 자기 과시 정도가 아닙니다. 교만은 결국 하나님에 대한 멸시, 무시, 불인정하게 만드는 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본문에서 교만치 말 것을 요청하시면서 반대로 너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그리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삶에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이 있는 인생은 절대로 교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인도하심을 인정하고 그의 베푸신 은혜와 영광을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인생이요, 어찌 스스로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은 교만할 수 없습니다. 포로기 직전의 이스라엘, 그런데 이러한 것과 거리가 매우 멀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물론 이들이 하나님 앞에 드릴 제사들은 다 드렸습니다. 갖출 형식도 다 갖췄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인가? 마음속에 진정성이 없었습니다. 주님을 무시했습니다. 주님, 그래서 이들의 제사 받지 않기로 하셨습니다. 이사야 1장 14절 말씀 보시면 주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마음이 너희의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치기에 혼비하였느니라. 주님 이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마음과 삶에서 어떠한 인정도 보여주지 못하는 이들, 자기 자신만 믿고 따르는 이들, 주님은 이들이 주님 앞에 드리는 제사 내가 이제 받기에도 너무 힘들고 지쳤다.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 하나님을 지워버린 자들, 여러분 그들에게 오늘 하나님 교만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왜 이스라엘은 교만해졌을까요? 이스라엘 세상 상황 속에 짓눌려 버렸기 때문입니다. 여러 세상의 힘의 논리들, 또 물질의 풍족함 등 여러분 세상적 상황들, 이들 바라보다 보니까 정작 주님에 대한 인정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위치는 점점 이들의 삶에서 사라지게 되었고요. 그 모든 것에 무엇이 대신 들어온 것이겠습니까? 자기 고집, 자기 판단, 자기 경험, 자기 지식, 나만 생각하는 교만한 죄들 들어와 하나님의 인정 사라지게 만들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함을 버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림으로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 회복하라고 그리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교만하지 않으십니까? 여쭤본 교만은 자랑이나 거만함 여쭤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인정이 여러분의 삶에 있으십니까? 내 마음과 삶의 중심에 주님에 대한 인정이 나에 대한 인정과 사랑보다 정말로 분명히 크고 깊고 넓으십니까? 정직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 되돌아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인지 주님이 먼저인지. 물론 정말로 여러분, 우리 사람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지만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교만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하지 말고 진정으로 겸손한 인생이 먼저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 회복해 하십니다. 여러분 이사야 55장 7절 8절 주님 이리 말씀하십니다.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5장 7절 8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인정하십시다.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인정으로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혹여라도 영적 교만에 싹이 트여서 주님 떠나고 싶은 마음들, 주님 무시하고 싶은 마음이 들 때라면 하나님께 먼저 속히 돌아가기를, 여러분 주저하지 않는 우리 되어지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두 번째, 오늘 본문으로 알 수 있는 교만에 대한 두 번째 이해는요, 교만은 하나님 아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 17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지요. 여러분 17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이를 듣지 아니하면 나의 심령이 너희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여호와의 양떼가 사로잡힘으로 말미암아 눈물을 흘려 통곡하리라. 아멘.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영적 교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하나님 등지고 살아가면 슬퍼하실 것입니다. 물론 16절에서요, 영적인 교만에 대해서 좌시하지 않으시는 우리 하나님, 징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교만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은 결국은 아픔이셨고 안타까움이셨습니다. 물론 여러분 이 17절의 본문을요, 눈물의 선지자라 불리웠던 예레미야였기 때문에 혹자들은 이 17절의 고백이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고백이라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마음도 이와 통일하셨다, 그리 생각됩니다. 예레미야가 여러분 눈물의 선지자가 된 이유가 뭐 그가 감수성이 예민해서나 뭐 소심한 그러한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결국 하나님의 슬퍼하시는 마음을 그가 가장 잘 헤아렸기 때문이라 그리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17절 말씀 가운데 보시면 나의 심령이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의 마음 가운데 있는 성령께서 슬퍼하셨기에 그 또한 슬퍼한 것이라 우리가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하나님 왜 교만한 이스라엘 보면 왜 아파하고 또 슬퍼하실까요? 말 안 듣고 교만한 그들이 당신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자기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요즘 한국이나 미국의 뉴스를 보면 정말로 부모 맞나 싶은 이들이 너무 많은 뉴스들이 쏟아지고 있기는 하지만 여러분 일반적으로는요, 자녀 혼내며 마음 아프지 않은 부모는 없습니다. 훈육 때문에 혼을 내기는 하지만 여러분 혼을 내는 부모 고통스럽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는 어리석은 영적인 교만함 버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사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의 마음 잘 모릅니다. 제가 이제 부모가 돼보니 제 부모님의 마음을 이해하게 되어졌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마음 잘 헤아리지 못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도 무엇이라 이 17절 중반에 말씀하십니까? 너희의 교만으로 말미암아 은밀한 곳에서 울 것이며, 그렇게 17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하나님의 감춰진 아픔, 감춰진 고통이 여기 묻어납니다. 너희가 감히 교만해? 그럼 내가 너희를 칠 것이다. 벌할 것이고 아예 없애버리리라. 하나님 그리 생각하시고 이스라엘을 징계하고 훈육하신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뒤돌아 서시면서 울면서 그래도 저들이 돌아와야 하겠기에 어쩔 수 없이 징계하시는 그 안타까운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헤아려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아프게 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4장 30절 말씀에서 바울은 제발 성령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리 말합니다. 여러분, 부모가 무엇 때문에 속상합니까? 여러분, 부모 속상한 건 딱 하나 아시지 않습니까? 자녀 때문입니다. 너 하나만 정신 차리면 나는 바랄 것 없다. 원체 제가 이 얘기를 많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 얘기 여러분도 많이 들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부모 다른 거 바라지 않습니다. 내 자녀가 잘 되면 됩니다. 하나님도 그거 하나 바라십니다. 이스라엘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 서기만 바라십니다. 그거 하나 바라시는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마음 슬프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간단합니다. 주님 하지 말라는 것 안 하면 되고요. 주님 하라는 것만 하면 됩니다. 쉽습니다. 그런데 이 쉬운 게 잘 안 되는 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어찌해야 하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내 안에 역사하셔서 도와주셔야 그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 할 수 있으면은요, 아버지 되신 주님 슬프게 만들지 않을 수 있습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영적 교만으로 하나님 아프게 만들지 마십시다. 우리 죄 가운데 사로잡혔을 때에 제일 아파하신 분, 여러분 그 하나님 기억하며 주님의 마음 기쁘게 할 수 있는 우리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시편 149편 4절 말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편 149편 4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겸손한 그의 백성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주님의 아름다우신 일 경험할 수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런 우리 모두의 삶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나 혼자 되겠다는 영적인 교만으로 주님 떠나는 어리석은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만한 인생 되어 죄에 사로잡히면 주님 마음 아프게 하는 것이 됨을 기억하게 하시고 늘 주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사랑하실 만한 인생, 또 기뻐하시는 자녀, 백성 되어 주의 구원의 일들 보는 우리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이 땅에 곧 다시 오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